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북한을 향해 정권의 종말과 주민을 파멸로 이끌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핵무기 추구를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작전은 미국에 의해 압도당할 것이며 북한이 개시하는 어떤 무기 경쟁이나 충돌도 패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전략군이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 12형 4발로 괌을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전략군 김낙겸 사령관은 이날 발표를 통해 화성 12형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7km를 약 18분간 비행한 후 괌 주변 30 내지 40km 해상 수역에 탄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해 김정은 총사령관에게 보고하고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쿠바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직원들 일부가 신체적 증상을 겪은 것과 관련해 지난 5월에 쿠바 외교관 2명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의 근원이나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이 사건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당국자는 누군가 아바나의 미 외교관들 주택 주위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역대밖에 음파 장비를 설치해 미국인들이 청력을 영구적으로 잃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비무장 정찰기가 어제 미국 국회의사당과 국방부, 중앙정보국, 앤드류스 공군기지 등 워싱턴 지역을 정찰 비행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공군 소속 투폴레프 TU-154 정찰기는 어제 오후 1127m의 저공으로 워싱턴 도심과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의 주요 기관 등을 정찰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이 정찰기가 철저한 통제구역인 백악관 주위 상공에 접근하는 것도 허용됐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은 러시아의 이번 정찰 비행은 미국과 러시아가 영공에서 서로 상대방을 정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약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과 관련한 연방 조사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트럼프 대통령 재정 문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 60%는 이번 조사가 전면 조사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라고 답한 반면 이번 조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38%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조사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람이 59%, 동의한다는 사람이 31%로 약 2대 1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터키 당국은 오늘 지난해 실패한 쿠데타의 주모자로 지목한 이슬람 성직자와 연계된 혐의로 35명의 언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체포된 언론인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정신적인 지도자 페틀라우 귤렌의 추종 세력이 선호하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통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들의 테러단체에 가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35명의 언론인 가운데 야당 매체인 비르긴의 브라크 에키지 편집장 등 9명이 체포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주변 아랍 국가들에 봉쇄된 카타르가 어제 80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지역 수십 개 국가들과 인도, 레바논,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국적자들은 카타르 입국 때 여권만 제시하면 됩니다. 카타르 관광청은 이번 조치로 카타르가 중동에서 가장 열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한여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8월입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또 자주 발생하는 것이 바로 태풍이죠. 얼마 전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됐던 이 태풍 노루는 한반도를 비껴가 최근 소멸됐다고 하는데요. 이곳 북미 대륙에도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프랭클린이 이 멕시코 베라크루스주를 따라서 서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프랭클린을 시작으로 많은 열대폭풍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 해양대기청은 올해 해수면의 온도가 높고 또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 허리케인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4개에서 최대 19개의 허리케인이 예상되고요. 또 2010년 이래 가장 허리케인이 많이 발생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올해는 11월까지 허리케인이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당국과 일부주는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적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허리케인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기상 전문가는 발생하는 허리케인을 막을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8월 11일 금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31도, 신의주 23도에서 역시 3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3도에서 31도, 함흥 20에서 28도, 끝으로 청진은 18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내 마음에 불꽃이 튀다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모니카 마르틴의 Spark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미국 정부가 쿠바 외교관 두 명을 지난 5월에 추방시킨 사실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발생했던 사건 때문에 단행된 일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간암으로 숨진 중국의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의 부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고요. 이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3년임을 반대하는 여론이 일본에서 크게 높아졌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 외교관 2명을 추방시켰다고요?
네, 미국 정부가 워싱턴 주재 쿠바 대사관 관계자 두 명을 두 달 반여 전에 추방시킨 사실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바나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근무자들에게서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서 귀국시켰고 이에 맞춰서 지난 5월 23일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응 조치란 미국 주재 쿠바 외교 인력 두 명에게 떠날 것을 요구했고요. 이들은 곧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쿠바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근무자들에게 나타난 이 신체적 증상이라는 게 뭔가요?
노트 대변인은 이 증상과 원인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미국 당국이 수사 중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 don't have any definitive answers about the source or the cause of what we consider to be incidents. We can tell you that on May 23rd,
미 국무부 대변인은 쿠바 근무 중에 신체 이상을 겪은 미국 외교 인력이 몇 명인지 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당국이 어떤 기관인지도 아직은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처음 이 사건이 보고된 게 지난해 12월이었다고 소개하면서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신체 이상을 겪은 미국 외교 인력은 현재 안전한 상태인 건가요?
네, 노어트 대변인은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미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최고 우선순위라면서 쿠바 외교 인력 추방 조치의 배경을 소개했는데요. 당시 사건의 영향을 받은 미국 외교 인력들에게 지금 미국에서 적절한 의료 처방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미국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신체 증상이 일어난 데 맞춰서 이 쿠바 외교 인력을 추방시킨 것, 이것을 보복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미 국무부는 대응이라고만 설명했고요. 이 보복 조치로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도 이 사건의 책임이 쿠바 정부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이게 좀 애매하게 들리는 사건인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예, AP통신과 CBS 뉴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매체들도 이상한 사건의 결과로 쿠바 외교관들이 추방됐다면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다각적인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 근무자들이 심각한 청력 손상을 입어서 더 이상 현지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돌아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이 정상인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이 고음역대의 소리를 내는 이 고급 장비에 노출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쿠바 측에서 미국 대사관에 그런 장비를 설치했다는 겁니까?
예, 일부 매체에서는 이 장비를 음파 무기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신종 무기인지 또 이런 장비들을 쿠바 정부가 미국 대사관 주변에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인지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또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려진 내용이 없는데요. 하지만 일부 매체들은 이 쿠바 당국이 다양한 장치를 이용해서 미국 외교관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귀국한 미 외교 관계자 일부가 영구적인 청력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쿠바 측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쿠바 정부는 어제 미 국무부 브리핑 직후에 성명을 통해서 쿠바 영토 안에서 공인된 외교 인력이나 그 가족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승인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른바 음파무기 설치설과 같은 이야기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예, 자, 이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정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지난 1959년 쿠바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반세기 넘도록 적대관계를 이어오던 미국과 쿠바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5년에 국교를 정상화하고 또 지난해에는 바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쿠바 수도 아바나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넉 달 만에 이렇게 쿠바 외교관 추방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두 나라 관계가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외교관 추방 직후인 지난 6월에 쿠바에 대해서 기업 거래를 제한하고 여행을 규제하는 새로운 정책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와의 교류를 제한한 이유는 뭐죠?
예, 쿠바 정부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적해왔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로 생기는 경제발전 효과가 이 쿠바 국민들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고 이 정권과 군부를 돕기만 한다는 건데요. 이런 이유로 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진행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조치를 이 집권 후에 되돌려놓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간암으로 사망한 중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 샤오보의 부인 류 샤 씨의 소재가 아직도 파악되지 않고 있군요.
네, 류 샤오보의 부인이 언론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게 지난달 15일 류 샤오보 장례식 때였는데요. 이후에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에 본부를 둔 중국인권민주화운동정보센터 측은 류 샤 씨가 장례식 후에 당국의 감시 속에 윈난성으로 이른바 강제 여행을 떠났고 이달 초에 베이징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류 샤 씨는 현재 자신의 집이 아닌 모처에서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고 여전히 접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샤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미국 변호사 제러드 겐서 씨는 중국 정부가 류 샤 씨의 강제 실종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류 샤오보 씨 부부와 관련해서 일련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요.
네, 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길의 이름을 류샤오보 광장으로 이 바꾸는 법안이 지금 의회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2월 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는데요. 당시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심을 제기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별다른 법안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조용하게 묻혀 있다가 지금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길 이름을 바꾸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현재 주미 중국 대사관 앞길의 이름은 인터내셔널 플레이스인데요. 이를 유샤보 광장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중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모든 우편물에 류샤보의 이름이 찍히는 건데요. 이 류 샤오보를 국가 안보를 흔든 위험 인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 정부로서는 이 부끄럽고 불쾌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상원에서는 이 개명 법안이 통과됐을 때 이 중국 정부가 이 중국에 대한 도발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예, 류 샤 씨의 담당 변호인인 겐서 씨는 현재 백악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겐서 씨는 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보다 강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류 샤 씨의 실종 상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법안 통과는 어느 정도나 가시적인 단계에 있는 건가요?
예, 이번 법안을 발의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를 최우선 의정활동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크루즈 의원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언제 표결에 붙여질지 또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할 수 있을지가 확실치는 않은데요. 일단 현재 미국 연방의회가 휴회인 상태이기 때문에 9월에 다시 개회되기 전에는 어떤 특별한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미국 상원에서 처음으로 류샤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됐군요.
네, 역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이달 초에 이 민주당 소속인 패트릭 레히 상원의원과 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결의안인데요. 이 중국 정부에 류샤 씨의 출국을 허용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또 미국 정부에는 류샤 씨에게 이 영주권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56살인 류샤 씨는 남편이 숨진 후에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류샤 씨의 석방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내년에 다시 집권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일본 국민의 반 이상이 아베 신조 총리의 3선 연임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지통신이 공개한 8월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아베 신조 총리가 내년부터 새로운 임기를 수행하는 데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51.8%를 기록해서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 찬성 응답은 32.4%였고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7%였습니다.
예. 자, 떨어지는 총리의 지지율 때문에 얼마 전 개각까지 단행을 했는데요. 일본 국민들은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이 사학 추문 등으로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 또 집권 자민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 분위기 쇄신 차원의 개각을 이달 초에 단행했는데요. 강요 19명 가운데 14명이나 바꿨지만 이 재무상이나 관방장관, 방위상, 법무상 같은 핵심 요직들을 유임시켰고요. 또 기존 경험자들을 다시 재기용하고 아베 총리의 핵심 측근들이 대부분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다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 학원이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사학 스캔들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나오면서 정치적인 입지가 점점 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예. 자, 아베 총리가 다시 정부를 맡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이렇게 높다면 누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까?
예,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다음 총리로 누가 좋은가라는 것을 묻는 문항도 있었는데요. 이시바 시게루 전 지방창생상이 18.0%로 1위를 기록하면서 14.4%에 머문 아베 총리를 크게 눌렀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이 보수 유력 신문인 산케이 신문조사에서 간발의 차로 처음 이시바 전 창생상에게 1위를 내줬었는데요.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달 말에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의 가택을 압수수색했다고 워싱턴포스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다음 주에 유타주에서 공화당 하원의원 예비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중도 성향의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 또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데 항의해서 성전환 현역 군인 5명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폴 매너포트 씨라면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인데요.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이 이 매너포트 씨의 가택을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어제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달 26일 새벽에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매너포트 씨의 아파트에 FBI 요원들이 사전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FBI 요원들이 광범위한 내용의 수색영장을 들고 나왔고 다양한 문서를 압수해갔다고 하는데요. 매너포트 씨의 대변인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매너포트 씨가 상원 정보위 조사도 받았고 관련 자료도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예, 그런데도 압수수색을 단행했군요.
맞습니다. 특히 이날은 매너포트 씨가 자발적으로 상원 정보위원회 조사를 받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는데요. 이 FBI는 연방판사에게 수색영장을 요청하면서 매너포트 씨가 모든 관련 자료를 넘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이 관련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데요. 특검 측으로부터 너그러운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는 그런 일종의 경고일 수도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전했습니다.
네. 자, FBI 요원들이 다양한 자료를 압수해 갔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자료인지 알려줬습니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압수해 간 문서들이 어느 정도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데요. 다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매너포트 씨가 이미 의회에 제출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과 가까운 한 자문은 FBI가 요청을 했더라면 매너포트 씨가 자료를 다 넘겨줬을 것이라면서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너포트 씨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는지요?
네, 제이슨 말로니 대변인이 이 매너포트 씨가 그동안 관련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조해왔고 FBI 압수수색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매너포트 씨의 측근들은 뮬러 특검이 이 지난해 대선과는 관계없는 문제로 이 매너포트 씨에게 혐의를 적용하려 하는지 모른다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측근들에 관한 이 정보를 얻기 위해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매너포트 씨가 지난해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의 책임자로 일했습니다만 그 기간은 얼마 안 되죠?
맞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지난해 3월부터 트럼프 캠프에서 일하기 시작해서 6월에 이 코리 루언다우스키 선대본부장이 해임된 뒤 그 자리를 이어받았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정권, 이 과거 친러시아 정권을 위해 로비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두 달여 만에 사임했습니다. 그 뒤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내통 의혹이 불거지자 이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론됐습니다.
네, 이 매너포트 씨는 지난해 6월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돈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변호사를 만났을 때도 이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죠?
맞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가 처음에는 러시아 어린이 입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러시아 변호사를 만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매너포트 씨가 당시 회동에 참석해서 대화 내용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록 역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유타주에서 공화당 하원의원 예비선거가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다음 주 화요일 15일에 유타주 제3선거구에서 이 공화당 예비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제이슨 체이피츠 전 의원이 지난 6월 30일자로 사퇴했기 때문에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보궐선거입니다. 제3선거구는 원래 이 공화당 텃밭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주목을 끄는 건데요. 다음 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는 후보는 하원 의원 자리를 예약해 놓는 거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네. 자, 아주 중요한 선거인 것 같은데요. 어떤 후보들이 뛰고 있습니까?
존 커티스 프로보 시장, 크리스 헤로드 전 주의원, 정치신의 테너 에인즈 후보 이렇게 후보가 3명인데요. 현재 이 커티스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두 자릿수 격차로 커티스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따돌렸는데요. 커티스 후보는 세 후보 가운데서도 가장 온건한 성향이고요. 또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일한 후보입니다. 세 후보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네. 선거구가 공화당 텃밭이라고 했는데 이 커티스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니라 다른 어느 후보에게도 투표하지 않았다고 이 커티스 후보가 말했는데요. 지난해 대선 때는 마음에 드는 후보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찍지 않은 게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커티스 후보가 일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쟁 후보인 에인지 후보 측은 커티스 후보가 앞서 민주당이었다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은 어떤가요?
유타주 의원을 지낸 크리스 헤러드 후보는 새 후보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후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랜드 폴 연방 상원 의원,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헤러드 후보는 이민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시각을 보이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이 노선을 같이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내통 의혹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면서 특별 검사 수사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올해 이 미국에서 몇 차례 보궐선거가 열렸습니다. 이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신임 투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가요?
네, 이번 선거 역시 비슷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을 찍지 않은 커티스 후보, 이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에까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노선을 갖자는 헤러드 후보가 서로 비교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얘기는 가능한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이 선두주자 커티스 후보의 보수성에 대해서 이 다른 후보들이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 커티스 후보가 보수를 대표할 만한 후보가 못 된다면서 비판하는 겁니다.
네. 선거가 열리는 유타주 제3선거구라면 위치가 어느 쪽인가요?
네, 이 주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서남쪽으로 모압시와 블렌딩시를 포함하는 곳인데요. 이 유타주는 미국 서부에 있는 주인데 기독교의 한 분파인 모르문 교도들이 이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이죠. 사실 이번에 보궐선거가 열리는 제3선거구 아주 흥미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이 제이슨 체이피츠 당시 의원이 74%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로 재선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지지율은 47%로 과반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체이피츠 의원이 지난해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했는데 올해 새 임기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사퇴하겠다 발표했죠.
맞습니다. 체이피츠 의원은 사실 상당히 이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었는데요.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계정 문제에 대한 조사를 이끄는 등 클린턴 후보 공격에 또 앞장서기도 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이 말씀드린 대로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됐는데 올해 초에 갑자기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다시 정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공직 활동을 쉬고 앞으로 보수적인 언론 매체죠. 이 폭스뉴스의 해설가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다음 주에 미국 남부 알라바마주에서도 보궐선거가 열린다고요?
네, 이 법무장관을 맡게 되면서 사퇴한 제프 세션스 전 의원의 후임을 뽑기 위한 선거인데요. 루서 스트레인지 연방 상원의원, 모 브룩스 연방 하원의원, 로이 무어 전 엘라바마 대법원장 이렇게 세 후보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 후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네, 이 알라바마주는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곳이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에서 28%포인트 거의 30%포인트에 가까운 큰 격차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가볍게 누르는 그런 곳인데요. 이 공화당 지도부는 뭐 현재 이 재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인지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단합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화요일에 이 스트레인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스트레인지 후보는 엘라바마주 법무장관을 지냈는데 지난 2월에 주지사에 의해서 세션스 전 의원의 후임으로 임명돼서 임시로 연방 상원의원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예비선거에서 50% 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이 상위 두 후보가 9월 결선 투표에서 겨루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금지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군에 현역으로 복무 중인 성전환자 5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어제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미 여성 동성애자 권리센터 등 이 권리단체 두 곳이 주도했는데요. 그 밖에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 등 여러 다른 단체 역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네. 자, 먼저 이들이 소송을 낸 이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성 전환자들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는 차별 행위이고 헌법 아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위반한다는 주장입니다. 민간 연구기관 랜드 연구소가 지난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현재 현역 미군 가운데 2,450명이 성 전환자라고 하는데요. 앞서 2014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연구소에서 발표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현역 성 전환 군인이 8,800명에 달하고 주 방위군이나 예비군에도 수천 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에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성 전환 군인을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은 백악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성 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현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난 4일 이와 관련한 새 지침이 백악관 법무팀의 승인을 받았다고 성소수자들을 위한 신문 블레이드가 보도했습니다. 싹이 자라기 전에 잘라야 한다는 생각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미여성 동성애자 권리센터의 셰넌 민터 법률 담당국장이 설명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원래 이성 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했었는데 지난해 6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이 같은 규정을 폐기했고요.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군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면서 이성 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겠다고 그런 식의 그런 내용의 트위터를 올린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 읽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 대공황을 극복하고 4차까지 연임을 하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8월 달은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고 특히 이 한민족은 일제 통치로부터 해방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한 이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But we are going to strike and strike hard.
흔히들 과거에 뛰어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어릴 때 가난했다, 부루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경우가 좀 달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프랭클린은 아주 귀족적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882년 1월 30일에 뉴욕주 북부의 하이드파크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철도 회사의 부사장을 지낸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26대 대통령 이 시어로 루스벨트와는 같은 집안이었다고 하죠?
네. 6대조 할아버지 때 갈려나온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집안이 정치적으로는 서로 다른 입장이었죠. 시어도 루즈벨트 집안은 공화당이고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집안은 민주당이었습니다.
네. 이 프랭클린의 부인 엘레노어 루즈벨트는 이 시어도 루즈벨트의 조카뻘이 되는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집안끼리 결혼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프랭클린,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학력도 좀 살펴볼까요?
어렸을 때는 집에서 가정교사를 두고 공부를 했고요. 14살 때는 사립 명문 그로턴 기숙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는 역시 명문인 하버드에 들어갔는데요. 경제, 역사 등을 공부했습니다.
예, 이 대학원 과정은 어디에서 공부했나요?
하버드대를 졸업하고는 콜롬비아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재학 중이던 1907년에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이 로스쿨이라는 것이 법률가를 양성하는 학교 아닙니까?
네.
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으니까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중퇴를 한 거죠. 변호사가 된 FDR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이 1908년 당시 미국 금융업계의 중심지 월스트리트에 있는 유명한 법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업 관련 법률 문제를 주로 맡았죠.
네. 자, 아까 이 결혼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네. 프랭클린이 23살 때 결혼을 했군요.
맞습니다. 1905년 3월 17일 엘리너와 결혼을 했는데요. 두 사람은 사실 어릴 때부터 집안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만나고요. 뭐 파티가 있을 때는 춤도 추고 하던 사이였습니다.
네.
근데 윗대에서 갈렸지만 학렬이 같은 사이였죠.
예. 아, 프랭클린이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평탄치는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주로 무엇 때문이었나요?
이 프랭클린이 엘리너 여사의 비서인 루시 머서와 가까워지면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이 결국 부인 엘리너는 별거를 결정하고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인 활동에 집중을 합니다. 빈곤층 지원이라든지 여성 인권 향상 또 국제 평화에 큰 기여를 했죠. 결국 이런 활동으로 엘리너 여사는 미국 여성 운동의 선구자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프랭클린은 아저씨 뻘이 되는 이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도 종종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정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자극을 좀 받지 않았을까요?
네, FDR은 본래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시어도 루스벨트의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역사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10년 28살의 나이로 뉴욕주 상원의원에 출마를 했는데요. 그 지역구가 과거 50여 년 동안 공화당이 독점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새파란 민주당 청년이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한 거죠. 그때부터 FDR은 주목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해군성에서도 일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가요?
대통령 선거에서 위드로 윌슨을 지지했습니다. 윌슨이 당선된 후에 해군성 차관 보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때 해군과 함대 증강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는데 이 본선에서 공화당의 워런 하딩에게 패배했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것도 실망스러운 일이었는데 또 다른 큰 불운이 닥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소아마비에 걸리게 된 건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선거 다음 해인 1921년 캄포벨로라는 곳에 있는 여름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찬물에 빠졌다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극도의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 뒤에 척추와 다리에 심한 통증이 왔고요. 그리고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네.
몇 주 동안을 누워있다가 일어나기는 했는데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는 혼자서 걷지를 못하게 됐죠. 이 남은 일생 동안 계속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됐습니다.
루스벨트는 죽을 때까지 마비에 시달리면서도 큰 일을 해낸 이 정신력 때문에 많은 찬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은 다리의 마비로 인해서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정치적 꿈은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이 바로 나타납니다. 이 프랭클린은 불구의 몸인데도 1928년에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서요 당당히 승리를 합니다. 프랭클린 주지사는 수력회사의 설립, 양로연금제도의 확립, 이 농민 실업구제 등 혁신적인 여러 가지 개혁을 실행했습니다. 이어서 2년 후에 재임에도 성공을 합니다. 두 번에 걸친 임기 중에 최고의 지사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네, 이 프랭클린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신세가 됐지만 이 대중 앞에 나타날 때는 언제나 강건하고 친근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농담도 참 잘했다고 하죠. 1932년에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
네.
당시 미국이 대공황에 허덕이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연이어서 일파만파로 번진 미국의 대경제난이었죠. 그때 미국 민 4명 중에 1명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은 극도의 곤경에 빠졌습니다. 이 산업 생산은 공황 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시위가 벌어지고요. 나라는 혼란에 빠져들었죠.
자, 이런 대공황으로 잠잘 데도 없는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됐고요. 32개 주에서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수백만 명이 은행에 예금해뒀던 돈을 날려야 했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겠군요.
그렇죠. 이 미국의 대공황은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됐는데요. 이 193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사람들은 행복한 날이 다시 왔네, 즉 Happy Days Are Here Again이라는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Happy Days Are Here Again, the skies above are clear again. Let us sing a song of cheer again. Happy Days Are Here Again.
많은 미국인들은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정말 노래와 같은 현실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했죠.
네. 그리고 루스벨트는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처음으로 뉴딜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군요.
If you believe in that new deal that I believe in, you will have done your
part. 이 뉴딜 정책이란 간단히 말해서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정책이었습니다. 결국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공화당의 허버트 후보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1933년 3월 4일 제32대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I, Franklin Delano Roosevelt,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뉴딜이라는 글자를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새로운 처리, 뭐 또 새로운 거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기대감이 아주 컸겠군요.
물론이죠. 이 1934년에 미국 국민은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할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루스벨트는 취임 연설에서 그 유명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고 역설 했습니다.
Fear itself. Nameless, unreasoning.
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국민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함께 난관을 타개해 나가자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는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의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이야기 1편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루스벨트의 이야기 2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rat someone out. Rat someone ou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Jason, why is your son crying?
Well, it's because his best friend ratted him out to the teacher. I guess he never thought his best friend would rat him out like that.
Oh, poor boy.
본문에서 제이슨의 아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저는 제이슨에게 왜 아들이 울고 있냐고 묻습니다. 이어서 제이슨은
Well, it's because his best friend ratted him out to the teacher. I guess he never thought his best friend would rat him out like that.
아, 왜냐하면 제일 친한 친구가 선생님께 고자질했거든. 친한 친구가 그렇게 잃어바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rat someone ou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Jason. Why is your son crying?
Well, it's because his best friend ratted him out to the teacher. I guess he never thought his best friend would rat him out like that.
Oh, poor boy. Today's expression is rat, R-A-T, rat someone out, O-U-T, out, rat someone out. If you rat someone out, you tell someone in authority about the wrong or illegal actions of another. Rat someone out 또는 rat out someone은 누구를 일러 바치다, 고자질하다 또는 밀고 하다 라는 뜻입니다. 배신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In today's example, Jason is telling me that his son is crying because his best friend ratted him out to the teacher. 본문에서 제이슨은 아들이 울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가장 친한 친구가 선생님께 고자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Well, it's because his best friend ratted him out to the teacher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가 고자질하거나 일러바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rat someone out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Please, don't rat me out to mom, okay? 는 엄마한테 일러바치지 마, 알았지?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 promise not to rat you out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널 신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라는 뜻입니다. Rat someone out 이 표현 잘 익혀두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Jason, why is your son crying?
Well, it's because his best friend ratted him out to the teacher. I guess he never thought his best friend would rat him out like that.
Oh, poor boy. Let's review. If you rat someone out, you tell someone in authority about the wrong or illegal actions of another. Rat someone out.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레브리 부른 11 Blocks, 너와의 거리가 가깝게 느껴진다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1 Blocks from my door to your doorstep. 3 years later and it feels too close. I thought I broke the last of that breakdown. The morning I sold your winter coat. It doesn't feel right when I'm grabbing a coffee. The same old spot but I'm on my own. I feel okay in the day but at nighttime, you know how I get when I'm alone. 'Cause my mind won't stop, it's just myself counting on the way. Right when I stepped in the door to the party, I stepped outside. To grab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5년 8월 10일 오늘, 미국 뉴햄프셔주의 포츠머스에서 러시아와 일본과의 러일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른바 포츠머스 회담이 열립니다. 한해전 일본은 조선과 만주의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 러시아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서 일본과 러시아는 점점 전쟁 수행 능력을 잃어갔고 이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러일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일본과 러시아 간 회담을 주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일본과 러시아는 전쟁 배상금과 할양제에 관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에 전비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부, 그 대가로 일본은 조선의 지배권과 남만주 지역의 독점권을 요구합니다. 결국 회담이 시작된 지 한 달 후인 1905년 9월 5일 일본과 러시아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의 내용은 일본이 조선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권리를 갖고 러시아는 일본에게 사할린 남부와 남만주 철도를 넘겨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약을 계기로 조선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1959년 8월 10일 오늘 세계적인 육종학자 우장춘 박사가 타계했습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농학학자 우장춘 박사가 8월 10일 6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장춘 박사의 장례식은 나흘 뒤 중앙청 앞 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1898년 일본으로 망명한 개화파 우범선과 일본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우장춘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도쿄대 농학과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우장춘이 21살 되던 해 그는 일본 농림성 농사시험장에 들어가 육종학 연구를 시작, 32살 되던 해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이후 우장춘 박사는 여러 가지 농작물의 육종 개량을 연구해오던 중 씨 없는 수박을 가꾸는 데 성공했고 각종 채소의 품질 개량과 종자의 대량 생산으로 한국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8월 7일 이 대통령 각각에서는 우 박사의 위독함이 전해지자 평생을 농업연구에 정진해온 고인의 공을 치하시어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수여하셨는데 이날 이 농림부 장관이 이를 병상에 우 박사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우장춘 박사는 숨지기 며칠 전 병상에서 농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공로로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받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